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며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구약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다윗의 역사의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신자됨이 무엇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배우고 우리의 삶이 그 배운 바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그 아버지인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4년간의 기간을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심을 자신에게로 돌려놓는 데에 압살롬이 성공을 하죠. 때가 되었다는 이제 싶어서 압살롬이 반역을 드디어 일으키는 겁니다. 백성들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그 향하게 되었다면은 어쨌든 반역은 거의 성공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향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디까지나 왕이거든요. 또한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왕으로서 또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반역이 있다 할지라도 또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쏠렸다 할지라도 왕으로서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그러한 반응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부모라 해가지고 자식을 봐주는 게 없는 게 바로 이 권력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식이지만은 자기의 그 왕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기를 따르는 또 남아있는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압살롬을 치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반응일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은 의외로 너무나 쉽게 도망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뭐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이 다윗이 압살롬의 어떤 군사력을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자가 와가지고 13절에 돼 있죠.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 말 한마디에 막 도망치자 이런 말이 나와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뭐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뭐 짐을 싸서 도망을 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다윗을 잘 알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어떻게 비춰지겠느냐. 그 얘기가 이 본문의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역자에 대해서 한 번도 싸워볼 생각도 아니하고 두려워서 뺑소니를 치고 있는 이 다윗이 아주 그 약해 빠진 나약한 그런 인물로 보이지를 않겠냐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골리앗을 이겼던 그러한 용맹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했던 또 때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에서도 사울을 살려 놓아줘 버리는 그런 다윗의 그 믿음은 어디로 갔냐 그 말이죠. 용사다운 모습은 하나도 없고 이 왕의 권위와 또한 용맹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이 굉장히 그 나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근데 좀 이 다윗이 도망을 치는 것이 다윗의 나약한 모습으로는 보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도망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두려워가지고 압살롬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절을 보면은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사람과 모든 블렛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이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도망을 칠 때에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그 그렛사람, 블렛사람 또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다윗의 앞에 서가지고 다윗을 호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의 그 힘, 압살롬의 반역이 두려워서 그러한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치는 그런 것이라면은 그런 다윗에게 600명이라고 하는 그 수가 자기를 따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그 600명의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19절 1절에 보면 다윗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아마 그 600명의 그 숫자에 우두머리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이때에게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도 다 너의 고향으로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돌려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다윗이 압살롬의 그 군사의 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면은 어쨌든 많은 수의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힘을 두려워한다면은 자기도 힘을 가짐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고 할 것이고 그걸로 안심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두 명도 아니고 그 힘이 될 수 있는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600명의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이 도망을 친 것이 압살롬이 힘이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짐작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24절을 보면은 사독과 레위 사람이 성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 도망치려고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언약궤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서 언약궤가 멀어지냐면은 자연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과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과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윗을 대적한 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가 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언약궤를 함께하고 다윗이 도망을 친다는 것은 어쨌든 다윗은 왕이라는 상징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면에서 다윗에게는 힘이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독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다윗과 가는 곳에 함께함으로써 여전히 다윗의 왕권을 증거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니까 언약궤 다윗과 함께하는 게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25절에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도로 성으로 메어 들어가라고 합니다. 언약궤까지 돌려보내고 있다 그런 말이죠. 이건 역시 말이죠. 압살롬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치는 입장이라면은 언약궤를 도로 메어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약궤를 같이 모시고 도망을 치는 것이죠. 언약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게 되면은 결국이 압살롬에게 언약궤가 함께하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압살롬과 함께한다. 그것을 백성에게 은연 중에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염두에 두지를 아니하고 언약궤를 돌려 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역시 다윗이 압살롬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압살롬이 두려운 것도 아닌데 다윗이 왜 도망을 치느냐? 그걸 14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 하반대로 보면은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죽는다는 그 문제라기보다는 다윗과 함께한 신복들이 죽어나가는 것, 그리고 성이 해로움을 입는 것, 이걸 두려워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압살롬은 다윗을 쳐가지고 왕위를 뺏는 것이 오직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든 또한 성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를 않을 거라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면 그뿐이라는 것이 압살롬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이 죽고 성이 해를 입고 있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성의 해를 입는 것, 그걸 두고 볼 수 없다는 것, 그러기까지 해가지고 왕위를 지킬 마음이 없다는 것, 그게 다윗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라, 진정한 왕의 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다윗과 왕을 하나의 권력으로만 여기고 있는 압살롬의 차이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면 압살롬과의 전투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안, 그것을 바라본 다윗은 자기에게 왕을 포기해버리고 도망을 친 거예요. 다윗이 두려운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죽거나 왕으로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백성이 죽고 성의 해를 입는 것, 그걸 다윗이 두려워한 것이죠. 이게 다윗의 마음이고 바로 이러한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분란이 생기는 그런 교회들을 종종 보기도 하고 또한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그걸 보면 교회에게 분란이 생기면 결국 모든 피해는 교인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란이 생긴 그 교회들을 보면 전부가 다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간단히 해결 방법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을 때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 그게 뭐겠습니까?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주 쉬운 겁니다. 딱 한 사람만 마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목사죠. 목사 한 사람만 그 교회를 떠나버리면 모든 분란은 깨끗이 해결되버린 것입니다. 교회 분란이 항상 중심에는 거의가 다 목사가 들어있습니다. 목사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한 쪽과의 싸움이 주로 교회 분란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뭐 1층 예배도 2층 예배도 되고 시간제가 네가 먼저니 우리가 먼저니 이런 꼴사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목사가 대부분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게 주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분란의 원인이에요. 결국에 목사가 생각하는 것은 목사라고 하는 자기 자리란 말입니다. 그걸 포기하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목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은 교인들이 입을 상처는 도외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해로움을 입을 것인가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는, 그래 싸우기 위해서 내 지지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목사든 교회이든지 간에 항상 그 생각 중심에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유익이 되는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압살롬을 피해서 왕의 그 궁까지 버려버리고 도망을 치는 다윗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압살롬 마음은 결국에는 분란과 싸움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의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서로 송사하고 다툼이 일어났다면 그건 이미 그 모두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다. 그게 바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이 돼서 누가 문제가 되어서 송사가 생겼고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교회에 송사가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 너희 몽땅 다에게 허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잘못이 없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하는 게 낫고 속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송사가 없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게 교회 유익을 위해서 옳은 것이 아니냐.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툼이 있다는 얘기, 송사가 있다는 얘기는 양쪽 다 뭔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걸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네가 비록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의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송사를 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네가 허물이 있는 것이다. 왜? 교회의 유익을 생각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차라리 네가 옳다고 생각한 네가 불의를 당하는 게 낫고 송임을 드는 게 당하는 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낫는 게 아니냐. 결국 잘못되면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권리, 내 이익을 생각했다는 것. 그게 바울이 말하는 잘못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포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내 이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곧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신자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내 유익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 역시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목사의 자리가 아니고 교회의 유익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 안 줘도 문제가 생겨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대개는 너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지만은 사실상 모든 문제의 원인은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나 때문입니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교회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나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그걸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신자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신자로 사는 길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들 잘 아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피하는 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내가 속는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왕위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이 왕위를 놓고 싸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앞서 말한 대로 백성과 성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왕위를 포기하는 그런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본다면 분명히 압살롬이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압살롬을 싸워가지고 징계를 내도 사실상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압살롬과 더불어 싸운다면 결국 다윗은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식과 싸운 그런 사람이 되어질 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신자는 설령 속고 빼앗기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될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존재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나갈 때에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기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또 다윗이 이상한 또 행동을 하죠. 그럼 다윗이 모든 신복을 데리고 도피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후궁이 뭔지 압니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후처죠. 죄송합니다. 무시한 것 같아가지고.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이제 궁을 지키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어찌 보면은 아주 남자답지 못한 그런 짓거리고 남편답지 못한 그런 짓이 아닙니까? 또 왕답지 못한 그런 처세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궁에 남기려면 차라리 건장한 남자, 군사, 용사 이런 사람을 남겨놓고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것이지 약해 빠진 여자를 남겨놓고 그것도 자기 후궁이란 말이죠. 후궁을 남겨놓고는 궁을 지키라. 그게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뭐 후궁이 열매 귀찮아가지고 일부러 처리하려고 남긴 것도 아닐 것이고 왜 약해 빠진 여자를 남겨가지고 궁을 지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어쨌든 여자를 남겨두고 후궁을 남겨두고 궁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힘으로써 궁을 사수하라 보호하라 이런 뜻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라면 아까 말한 대로 건장한 용사들을 많이 남겨놓는 것이 더 옳다 그 말입니다. 결국 후궁을 남겼다는 것은 힘으로써 궁을 지킬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겠느냐? 후궁은 왕의 여자란 말입니다. 왕의 여자를 남겨두고 궁을 지키라 그 얘기는 어쨌든 다윗은 힘으로서 압살롬과 맞서 싸울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것을 보고 다윗의 뜻을 알면 되었는데 압살롬은 이제는 자기가 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다윗의 후궁과 동침을 해버려요. 이건 서로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나는 힘으로 너를 싸우지 않겠다. 내가 왕이지만 힘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거. 이게 후궁을 남겨둠으로 보이고 있는데 압살롬은 나는 왕이다. 이게 누구도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다윗의 후궁과 동침을 해버리는 것. 다윗의 후궁과 동침함으로써 내가 다윗을 이겼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궁을 남겨둠으로써 나는 너를 힘으로 이길 생각이 없다는 것.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압살롬은 전혀 다른 의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압살롬과 다윗은 생각하는 바가 질적으로 다른데 있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게 서로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압살롬은 오직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권력을 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성이 해로움을 입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럼 뭐가 신자의 길이겠습니까? 어쨌든 압살롬의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자가 가는 길은 다윗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길은요, 힘에는 힘으로 대항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 꼭 다윗처럼 궁에다가 후궁 10명을 남겨두는 그러한 식의 대항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붙들려 가실 때에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붙들어 가는 게 대해서 부당함에 대한 대항이었습니다. 베드로 편에 볼 때는 주님의 충성이었죠. 예수님 지키려고 했던 자기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죠. 내가 이 주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충정이 나타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베드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아 넣으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금을 가진 자는 뭘로 망한다고요? 금으로 딱 망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힘에 대해서 힘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결국 그 힘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힘에 대해서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이기려고 하지 말라면 어쩌란 말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지는 자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아주 곤란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 지고 싶어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누구든지 간에 이기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란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 건 이기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까? 인생의 즐거움도 이기는 것에 있습니다. 기쁨도 이기는 것에 있습니다. 진다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패배고 즐거움도 아니고 낙심이고 섭섭함이라 그 말입니다. 또한 이 사회도 이기고자 하는 게 없으면 사회가 발전되지를 않아요. 이기는 것이고 선이라 그 말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많이 들으신 말이 있죠. 2등은 없다. 오직 1등만 있을 뿐이다. 제가 올림픽 보면서 가장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놈은 은메달 100개를 따도 금메달 한 개를 못 따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진짜 불합리하다. 그 생각이 항상 듭니다. 제가 올림픽 이후에 이것만 되면 싹 바뀌어버리는데. 그러니 결국 뭡니까? 2등을 수백 명 만드는 것보다도 1등 하나만이 더 낫다는 것이 바로 사회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신자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길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는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그게 신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이익을 위해서 이기는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형제 유익을 위해 지는 길로 가라는 것. 그게 바로 내가 간 길이라는 것. 이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은 우리를 이 길로 바로 우리를 들여보내고 초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겨진 10명 후궁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압살롬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다윗의 궁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윗 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 그걸 후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후궁으로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압살롬에서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신자는 어쩌면 이 남겨진 10명의 후궁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데 어떤 힘 있는 용사로 만들어가지고 남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자로 남아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힘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얘기십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를 구원시킬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이 땅에 남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라는 사실을 그냥 증거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신자됨을 잃지를 않는 것입니다. 신자됨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는 신자됨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신자다운 모습입니다. 그 신자됨을 잃지 말라는 건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환경, 어떤 일에서도 낙심과 불평이 아니고 주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버리지를 말고 잃지를 말라는 겁니다. 왜? 그 모습이 어떤 일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지금 나는 이 땅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자됨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금방 흔들리고 낙심하고 염려, 근심 빠져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실을 내가 지금 안 믿고 있다.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실패가 있어도 낙심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사라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날 다스립니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주를 의지하고 바로 이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신자됨이다. 그게 여러분께 주어진 여러분의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궁의 입장에 처해 있다. 그게 용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런 큰 힘을 받은 능력을 받은 그런 용사가 아니고 그저 주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 왕되심을 증거할 그러한 대로 그냥 남겨질 뿐이다. 다 떠나버리고 압살롬이 쳐들은 궁이 얼마나 험악한 그런 환경이겠습니까? 세상이 바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죄와 어둠이 판치는 그런 것, 그런 것 속에 나약한 우리가 지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왕됨을 증거하라. 바로 그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약자로 오셔가지고 온갖 뿌리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신자의 길이 무엇인가 이걸 다시금 여러분이 좀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길은 힘으로 이기는 길이 아니다. 그걸 다시 정리하시고 신자의 길은 약자의 길이다. 그걸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길이라는 것. 그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길을 누가 자신이 가야 될 길로 얘기겠습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몽땅만 이기는 길을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를 당하는데 속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들은 뭐라 합니까? 두 글자로 바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길은 바보 되는 길입니다. 아쉽지만은 바보 되는 길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왜 죽습니까? 바보 같은 걸 아닙니까? 근데 그게 주님의 길이었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죠. 왜? 우린 이기려고 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해달라고 한번 소원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 이기는 자, 그것보다도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바보의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한번 소원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기도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와진다면은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뭔가를 본 사람이구나 그러한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기는 길보다도 바보 되는 길 그 길을 한번 마음껏 소원하면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의 그 길을 가신 주를 바라보면서 신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대항 한번 하지 아니하고 도망친 다윗의 그 모습이 나약하게 보이지만은 다윗의 모습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힘으로서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백성을 보호하고 성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참으로 이스라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그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속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이 말이 이 땅 구조에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러한 바보 같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진리의 길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우리 은석교 온 성도가 교회로 모이면서도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서로가 지는 길을 가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이기려고 할 때에 교회의 분란은 그치지를 않을 것입니다. 송사가 있고 다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다 같은 허물로 그렇게 말씀한 이유로 우리가 깊이 돌아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본성은 원하지 아니하나 내 속에 성령이 원하시는 그러한 약자의 길, 그 지는 길을 우리 또한 원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